우리 사무엘하 우리 24장 말씀 계속하여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10절로 우리 17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에 된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범죄를 범하였다. 그는 그리 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인구조사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나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엇을 범죄하였는지에 대해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 또한 주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루뭉술한 회개는 없습니다. 슥 넘어가는 듯한 회개 또한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못을 사과할 때에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리 말하고는 합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신의 죄값에 대한 완전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고백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절의 구성을 보면 우리가 감추어진 하나의 또 하나의 그러한 원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보면 다윗이 바로 인구조사 직후에 바로 회개한 것 같아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인구조사를 조사를 시키고 나서 깨닫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9달 20날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조사한 후에 다윗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니 최소 10달 이상은 깨닫지 못하고 거의 1년쯤 해서야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고 회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징계들을 오늘 다윗이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죄의 멈춤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시즉시로 일하십니다. 그에 반해 죄에서 돌이키는 인간의 그러한 습성들은 아주 오래 걸리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다음 날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 찾아옵니다. 그는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하라 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말합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보이노니라고 말하는 이 원문을 해석을 해보면 무거운 짐을 지어놓다, 그 다음에 위에 올려놓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선지자 갓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 징계를 보여주시면서 알려주시면서 다윗에게 선택권 주십니다. 13절 보면 7년의 기근, 석 달의 도망, 사흘의 전염병입니다. 여기 보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어져 있고 사실 이 직전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년 기근에 그 연결되어진 21장과 말씀과 연결된 24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13절에 나오는 7년 기근은 사실 7년 기근이 아니라 3년 기근일 수도 있다 그리 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3년의 기근, 석 달의 도망, 그리고 사흘의 전염병, 3이라고 하는 숫자와 매칭이 되어지기 때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말씀 있는 그대로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된 징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되게 이스라엘을 치셨던 방법 네 가지가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이미 이 중에서 칼과 기근은 다윗도 이미 징계받은 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되게 사용하시는 징계의 방법들이 오늘 또한 다윗 가운데에 나타나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13절의 징계의 내용을 보시면 연 단위, 그다음에 월 단위, 일 단위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왜 이러한 선택권을 주셨고 일이 징계들을 구분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셨다라고밖에는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렇게 볼 때마다 매번 연결되어 제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야단 맞을 때에 몇 대 맞을래? 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세상 제일 힘들고 어려운 질문들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대답 바꾸어가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대요, 안 맞을래요? 라고 하면 잘못한 건 못 깨닫는다고 더 혼났었고 100대요 라고 말하면 반항한다고 더 혼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투덜대면서 그렇게 속으로 투덜대면서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적당한 징계인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세 가지의 보기를 주셨지만 이 세 가지 모두 다 쉽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데 하나님 과연 이것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시길래 이것을 다윗에게 주셨을까 그리 생각해 봅니다. 결국 어찌 되어집니까? 다윗 택하지 못합니다. 아니 택하지 않습니다. 14절 다윗의 대답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다윗이 좀 제하여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징계 받는 것보다 사람의 손을 통하여 징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고로 그렇다면 이제 3년의 도망은 제하여질 것이고 아마 기근이나 전염병이지 않았을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혼날 때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저도 그때의 한 가지를 이제 택하여서 말하고 보니 그게 가장 적당한 대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리시는 대로 맞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답이 그것인지를 한참을 지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의 잘못 인정하고 나를 혼내시는 부모님 혹은 선생님의 권위 또한 인정하면서 내가 주시는 벌 그대로 받겠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라는 답을 원하시는 것을 한참 뒤에 깨달았습니다. 아마 다윗도 이러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답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의 징계받는 것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여 주시되 다만 하나님의 손에 벌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그가 내어놓은 가장 지혜로운 답이었음을 우리가 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징계받은 구체적인 잘못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랑에 점철되어진 인구조사였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선택, 나의 결과 확인하고자 했던 인구조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징계받음을 이제 알게 되어졌을 때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윗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올바르게 잘 선택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선택권을 맡겼기 때문에 무엇을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여 드렸으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징계하실 때에 나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들 또한 아마 다윗 안에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떠한 방법을 택하십니까? 사흘의 전염병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죽은 자 7만 명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단 사흘 동안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진 것. 물론 다윗의 이 인구조사 죄 때문이지만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악한 죄였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짧은 시간에 많은 이스라엘을 치셨는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16절 말씀 보시면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여 치려 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한 징계까지 그렇게 손을 내려 그 징계를 내렸다라고 한다면 아마 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더 희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멈추십니다. 다윗이 기대했던 대로 주의 긍휼이 여기 가운데에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그러한 죽음의 숫자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천사를 멈추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멈추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나누었다시피 아마도 다윗에게 전가된 이스라엘의 숨은 죄는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었으리라 그리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풍요의 시대 가운데에 사는 자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평화와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이룬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대, 그 세대 벌하시고자 하나님 이와 같은 일들을 운행하셨다라고 묵상되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시고 자기 자랑의 집대성이 되어지는 인구조사, 그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일어난 7만 명의 죽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한 이스라엘의 결과가 이와 같음을 이제 모두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것은 곧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없게 되어졌을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긍휼을 보이시고 재앙과 징계를 멈추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멈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으로 보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에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곳이 나중에 어떠한 터가 되어집니까?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아리오나의 타작마당인 것을 우리가 연결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어진 곳, 주의 긍휼이 보여진 곳,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징계와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 마무리한 곳,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부터 주의 예배의 처소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중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은 주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백성들의 회개와 되돌림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아픕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 말은 할 수 있지만 아픈 것은 아픈 것입니다. 때리시는데 어찌 안 아플 수 있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되어져야 합니까? 징계받지 않는 편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꼭 때려서 말 듣는 아이보다 알아서 부모의 마음 잘 헤아려 행동하는 자녀가 조금 더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으되 열 손가락의 길이는 전부 다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쓰임새도 다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 있기 전에 스스로 깨달아 주의 일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참여하기를 즐겨할 수 있는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의 징계, 주의 쓰라림 경험하지 아니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의 심령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때에는 그대로 곧장 회개하는 모습들 분명히 있기는 하여야 하겠지만 주의 징계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삶 되기를 바라며 매일의 삶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의 시간은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열 달 넘어서 회개하고 있는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그 회개와 징계의 그 시간은 그 다음부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회개는 더디고 하나님의 징계와 긍휼은 속히 빠른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있으면 주 앞에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뭉실하게 회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의 징계는 쓰라리고 아픔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흘간의 하나님의 그 징계였으나 다윗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차라리 나에게 이 징계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징계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으로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그마한 죄와 악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에 지하여 버리고자 하는 결단들과 노력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나와 나의 삶 말씀과 예배 가운데에 비추어보는 노력들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스스로 깨닫기는 이처럼 오래 걸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배웠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내 삶 비추어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는 주 앞에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속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들이 예배의 자리 또한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온 교우들 또한 예배자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의 제단 기억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아버지와 교우들과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구할 바들을 주님 아시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들이 필요한 교우들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는 역사함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들 가운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위하여 나의 삶 최선을 다하여 매일의 삶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